다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주님,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주일 아침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달려나온 모두들 또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힘을 종에게 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모두들에게 주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되이 말씀을 전하며 헛되이 듣고 흘려보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새기어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과 같이 떨어진다 하였사오니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였사오니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되지 않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되지 않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을 주옵소서. 또 바른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원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 세계 한자 말이니까 잘 모르죠. 세계,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란 말은 족보의 책 혹은 족보, 족보의 책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영어 성경들은 그냥 족보의 책 그렇게 원어의 뜻대로 비블로스란 말은 책이라는 말이니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게네시스란 말은 족보라는 말이고 족보의 책 혹은 족보, 그냥 자연스럽게 족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런 뜻이겠습니다. 다윗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 그런 뜻같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 그렇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으나 하여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죠. 구약이 39권의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는 한 300년 세월이 좀 지나고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때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아 물론 복음서가 네 권이 있고 네 권을 교회가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배열을 한 거겠지만은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둔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것 같고 그리고 그 맨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하고 지금 신약 성경의 시작인 이 책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와 같다고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헬라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히브리말로는 메시아크, 메시약, 그런데 메시약, 메시약, 메시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고 그러니 같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씨는 자손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 약속이라고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보듯이 천하 만민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복, 구원의 복이 큰 복이잖아요. 구원을 얻어야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고 죽어도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것이 구원이니까 그 구원은 진짜 복 중의 복이죠. 뭐 그거는 예수님 믿고 부자 되는 예수님 믿고 돈 좀 벌어서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보다 그런 복. 또 이 코로나 전염병의 시대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런 건강의 복 정도와 비교가 안 되는 그것도 복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구원의 복이 큰 복이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의 몸에서 날 자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자식으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으로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 그 신기한 약속이죠. 다윗의 자손들이 다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부터 르호보암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인데 왕들은 죄를 지어서 결국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왕들은 망해서 그 나라가 다 나중에는 멸망했다가 다시 겨우 회복이 되고 하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왕의 참된 왕, 왕중왕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왕권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참 왕, 진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죄짓지 않는 왕이죠. 다윗의 자손 왕들은 죄를 짓다가 다 결국 망했는데 죄짓지 않는 참 온전한 완전한 왕,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니까 이 약속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 이사야 9장 7절 말씀, 다윗의 왕위에 보좌에 앉을 자, 그러니까 왕이란 말이죠. 또 다윗의 의로운 가지,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다윗의 자손들, 가지들이 나무에 가지가 나듯이 자손들을 표현한 말이죠.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렇게 표현해서 메시아를 다윗의 의로운 가지. 또 에스겔 34장 23절에는 내 종 다윗, 메시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 종 다윗. 그리고 호세아 3장 5절도 그 왕 다윗, 그러니까 메시아를 왕으로 묘사하면서 그것을 다윗이라, 그 왕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뭐 죽었는데 다시 옵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시라는 사실은 세 가지 진리를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이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때를 사실은 조급해서 잘 생각 안 하고 빨리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조급증이 사람에게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조급증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야 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종종 긴 세월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때는 긴 세월이 필요하다. 우리가 늘 말하듯이 모세가 모세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8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0년은 바로 궁중에서 궁중교육, 아주 정말 천재교육 같은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제일 최고의 선생님들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받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인격 단련을 또 받았고, 80년의 세월이 흘렀듯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80세가 돼서 불러서 글을 쓰셨다는 말이죠. 아, 굉장히 더디다. 그냥 금방 한 속성 과정으로 8주 공부하고 금방 들어 쓰시면은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80년의 세월을 단련시키신 하나님.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은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 같은 얘기죠. 주전 2000년경의 인물 아브라함.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인물. 그러면 하나님은 천년이 그냥 뭐 하루처럼 여기시는 모양이죠. 천년, 2000년 전에 약속하시고 천년 뛰어넘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천년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2000년 전에 약속, 천년 전에 한 약속이 천년 후에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렇게 때때로 길다. 우리가 볼 때는 천년이면 내가 꼴백번 10번이나 100년 살아도 10번 죽을 긴 세월인데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도 못 살고 50년 돼서 죽기도 하는 게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요새는 이제 100살 산다고 그러지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길고 짧은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 자신도 생각하기를 제가 길면은 일 좀 많이 하다 간다 그런 것 뿐이지 길니까 참 나는 일을 한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아내들을 힘들게 하죠. 보통은 제가 길게 가면 갈수록 힘든 사람은 아내지. 뭐 저도 힘드는지 몰라도 저는 즐거움으로 뭘 할 수는 있지만은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재미 하나도 없는 그 일을 계속 10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일이죠.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도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긴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빨리 사실은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죠. 천국 가면 거기가 좋은데 편한 안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주의 일 좀 하다가 간다 그런 것뿐이죠. 주의 일을 해서 얼마나 유익이 있겠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익을 좀 주고 가는 가치 있는 삶을 여러분이 다 그렇죠.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하는 것뿐이죠.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조급증이 있지 하나님은 이처럼 2000년 전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듯이 마치 어젯밤 것처럼 2000년, 천년 그리고 천년 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 첫째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때가 있는데 2000년 지났다고 뭐 우리는 뭐 작심 3일 그런 거예요. 3일만 지나도 까먹고 한 몇 년 지나면 기억이 없습니다. 까물까물 내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신이 없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신이 있어도 까먹는 사람들이 많고 불신, 그걸 불신실이라고 하죠. 신실이라는 것은 모든 걸 기억하고 또 까먹으면 종이에다 써놓으면 되지. 뭐 저는 써놓고 1, 2, 3, 4 안 까먹게 다 써놓고 그대로 내가 하리라 그러면 되지. 적어놓지도 않고 아, 내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 적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불신실, 진실이 없다고 말하지. 신실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약속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 왕위를 영원케 하겠노라. 왕 중에 왕인 진짜 참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예,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요 왕이시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주라는 말이 뭔가요? 주인이, 주권자, 통치자, 왕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왕이지. 여러분이 왕이면 여러분 주님 안 믿는 자고 예, 이름만 괜히 주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왜 주냐, 내 주냐, 네 종이지.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 노릇하고 날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뭘 나보고 주라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을 하는 고백자라면 신앙 고백자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주의 뜻대로 이제 가자 그러면 가고 이제 그만 가자 그러면 그만 가고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로 가자 그러면 저로 가고 할 것이겠죠. 주님의 뜻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겠죠. 사람은 심령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어서 혹은 약속을 지킬 여건이 되지 못해서 여건이라고 해요. 조건이 잘 되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약속을 어깁니다. 시간 약속을 어기고 시간 몇 시에 만나자 약속 어기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내가 갚겠다 좀 빌려주세요 해놓고는 예, 함흥차사라 그러네 깜깜무소식이다. 예, 빌려갈 때는 빌려주세요 분명히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도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 같다.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 자체가 로마서 1장 31절에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을 죄의 목록 가운데 넣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손가락 끼고 하듯이 약속했으면 꼭 지키마. 내가 약속했다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게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죠.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주권자, 주권사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있어도 어떤 때는 힘이 없어서 마음은 꼭 지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일도 있죠. 그러면 가서 사과를 해야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 갚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내가 돈이 벌리면 꼭 갚을 테니까. 그리고 돈이 벌리면 다른 거 쓰지 말고 먼저 갚기 시작하는 그게 진실한 사람이겠죠.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킬 경우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내가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진짜 능력자이십니다. 사람은 허풍쟁이죠. 한다 그래놓고 하기는 뭘 해. 할 줄도 모르면서 괜히 한다 큰 소리만 쳐놓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하나도 지킨 거 하나도 없네. 시작할 때 번지르한 말이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2절 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특별한 이름들이 있지요. 여기에 우리가 아유 성경을 읽으면은 족보를 읽다가 졸려서 더 못 나가고 아유 성경은 참 어렵고 재미없는 책이다만 누구를 낳고 낳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건 왜 여기 썼는지 이걸 좀 건너뛰면 딱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족보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금 묵상해보면 와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런 인물들이 쓰여 있다니 그런 특별한 이름들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죄인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죄인들이 참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의 이름. 실상 마태복음을 쓴 마태 자신도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세리, 세관 공무원이죠. 세관 공무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세관 공무원들은 국세청이나 또 관세청이나 이런 세금 계통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옛날에 했습니다. 많이 떼어먹는 비리, 불법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지탄하기도 했죠. 지금은 안 그럴 것입니다만은, 안 그렇기를 바랍니다만은. 옛날 이 시대도 비슷해서 세리들은 중간에 좀 떼어먹기 쉬운 거죠. 세금은 고무줄처럼 매기는 데 따라서 매기는 사람이 다 좀 봐주려고 하면 조금 법을 잘 느슨하게 적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낮춰지기도 하고 세게 좀 매기려면 접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조금 많아지는 듯하기도 하고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 보이죠. 아 그래서 세금을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과세되는 것도 있고 또 세무사를 잘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죠. 여하튼 세리들의 욕을 먹었어요. 저 세리들은 나쁜 사람들. 그는 죄인들로 여겨졌어요. 세리와 그 다음에 창기들, 창녀들은 아예 대표적인 죄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예 죄인이라고 인정된 죄인들 중에 세리들, 세금 공무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마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12명의 제자들, 사도들 속에 한 사람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의 성경을 쓴 몇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됐다는. 와, 참 놀랍다. 예.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쓴 특별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은 다말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써놨어요. 다말 유다도 알아야 되고 다말도 알아야 되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자부였습니다. 예.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여기에 뭐라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유다가 며느리하고 그런 불륜의 관계를 가졌다고요? 예, 그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세상에, 아이고 망측해라. 예,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여기에 예수님 족보 속에 있다고 참 성경은 망측한 내용도 있네요. 예, 망측한 내용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었고 죽은 후에 외롭게 지나다가 창녀라고 생각한 한 여자에게 들어갔는데 자기는 창녀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혼자 있다가 외로워서 창녀에게 들어갔는데 그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다말도 남편이 죽은 후에 시아버지가 옛날 풍습대로 시동생을 옛날에는 수혼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 형이 자손이 없으면 형의 가문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 동생이 형과 형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처음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혼 제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한 제도고 그것은 형의 가문을 없애지 않고 살리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동생을 남편으로 주어야 되는데 시동생을 남편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다말은 의도적으로 시아버지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난 시동생을 주지 않으니 내가 시아버지와 동침하리라. 그래서 마치 창녀처럼 옷을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가는 곳에 길거리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그 사건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건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록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죠. 내 생애에서 그런 부끄러운 일들 그런 얘기를 누가 들춰내면 안 돼. 그런데 성경은 진실한 책이 맞죠. 창피하겠으니 그 책을 만인이 보게 유다가 며느리에 다말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아들들을 둘이나 낳았다. 그렇게 써놨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또 다말에게는 악한 일이죠. 다말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참 악했지. 내가 암만 마음이 섭섭해도 그렇지 시동생을 나한테 안 준다고 시아버지를 내가 유혹하고 죄를 짓다니 아이고 천추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얼굴을 들고 내가 살 수 없어 나는 이제 부끄러워서 어디 나서지도 못한다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물을 적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다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양은 좀 달라도 여러 짓는 모양은 달라도 죄의 경험들이 없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 다말 같은 죄인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을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말이라 다말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 되거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4절 5절 보십시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또 그 다음에 인물이 나고를 라합에게서 와, 라합을 성경에 보면은 와 라합은 내가 알 것 같은데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에 또 특별한 인물 라합과 룻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 이 일장이 그래서 재미있고 흥미가 있고 이게 재미없는 부분이 아니로구나. 이것이 다말도 놀라운 인물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라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때 처음 성인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기생은 오늘날의 창녀입니다. 예. 말을 고상하게 기생 그렇게 했지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라합은 여리고 성의 창녀였고 룻은 누굽니까?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 모압의 여인입니다. 모압의 여자 룻. 이 둘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도 룻도 한 사람은 부도덕하고 천한 신분의 이방 여인이었고 라합은 다른 한 사람은 젊어서 과부가 된 룻도 젊어서 과부가 된 불행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라합과 룻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천한 죄인이 존귀한 성도가 된 경우였고 룻은 불행한 이방인이 복된 선민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 얻을 것을 예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라합과 같은 부도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룻과 같이 슬프고 불행한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 와라, 와서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아라. 존귀한 성도가 되라.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라합도 오라, 룻도 오라, 다말도 오라, 유다도 오라, 라합도 룻도 오라.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나왔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아, 이 족보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구나.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었지요.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전쟁터에 갔다가 다윗이 불러서 예루살렘 성에 왔지만 가서 집에 가서 좀 쉬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 다시 가라 그래도 집에도 안 가요. 지금 우리의 그 주인께서 왕이 위에 요압 장군이 전선에서 지금 전투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자고 여기서 그냥 적당히 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 갔어요. 그만큼 군인 정신이 투철한 충성된 인물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나왔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알죠.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전장에 내세워 죽게 했던 것입니다. 간음과 살인죄가 다윗 같은 경건한 인물, 예, 다윗은 경건한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인데 그도 실수했어요. 그가 사람은 다 약하다는 것이죠. 조심 안 하면 다윗도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지우는 어이고 이거를 감춰야 되는데 창피하게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살인죄까지 지어서 그 간음했던 여인의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자기한테로 데려와서 얼른 보면은 신하가 자기의 충신한 신하가 죽었으니 그 신하의 여인 과부를 다윗이 챙겨줬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이 악한 놈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은 놈이죠. 나쁜 놈이 됐어요. 이런 인물에 대해서 다윗의 치명적인 수치스러운 일과 또 그 생애의 큰 오점이 되는 죄가 되는 그 일과 그 사건의 인물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러므로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엄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첫 아기는 죽었고 다윗은 자기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 벌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 하더라도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엄하게 징벌을 하셨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죄 지으면 여러분들이 죄 지어보세요.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만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면 지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살아계신가 죽으셨는가 알기를 원하면 한번 죄를 지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지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번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 폐인돼요. 폐인돼서 나중에 잘 죽지도 않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후회 막급한 일이 될지 모르니까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서 그 집에 칼부림 하는 형제 간에 형제를 죽이는 일이 있고 강간하는 일이 있고 나중에는 그 또 아들이 반역하는 일까지 있고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혹독한 시련의 징계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성경 보면서 보고 알면은 어이고 나는 절대로 안 그러겠다. 좀 지어보지. 얼마나 재미있어. 간음죄도 짓지. 얼마나 재미있는데 간음이. 남 몰래 먹는 떡이 아주 재미있는데 한번 간음죄를 지어보지. 그래도 절대로 안 해요. 성경 몰라. 다윗을 몰라. 지으면 너 어떻게 되는 걸 뻔할 뻔짠데 그거를 보고 지으라고. 안 돼.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지으면 그 가정에 파탄이 오고 내 자신에게 큰 파탄이 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실수 외에는 다윗은 역사상 보기 드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평가되어 있죠. 7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이게 낳고 낳고 많은 인물들이 쭉 있는데 다 읽어보지 않아도 예 잠깐 여기에 있는 인물을 제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7절부터 11절은 악한 남자들의 명단과 같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인 유다의 왕들의 이름인데 이 왕들은 대부분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노년의 우상 숭배에 떨어진 인물입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아사는 경건하였으나 말년에 발에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했다. 믿음 없는 행위죠. 물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사의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는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 그래서 될 것인가.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혹 나의 부족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가장 좋은 병원이 어딘지 병원에 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순서가 그래야 되죠. 여호사밧도 경건했으나 악한 왕 아합과 교제를 끊지 않으므로 그의 자녀들의 타락과 부패의 길을 닦았다고 돼 있는 인물이고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는 인물은 아합의 딸을 취함으로 북방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고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구약 역사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이 죽을 때 아이고 저 사람 참 아쉬워 저런 사람은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죽었을까 그게 좋지 아이고 잘 갔어 아예 잘 갔어 저런 사람이 있어도 별 소용도 없어 아끼는 자가 없이 죽으면 아이고 참 불행한 삶이죠. 유다 왕들의 명단에 아시야, 요아스, 아마샤 세 명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으나 그들도 다 악한 자들이었고 그 다음 우시야는 교만해져 제사장의 일을 하려 하다가 나병이 들어 여생을 마치는 그의 모든 생애가 나병으로 남은 생애를 살다가 죽어간 불행한 인물이죠. 우시야.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 나쁜 왕들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많은 우상숭배로 므낫세의 우상숭배로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아몬 여고냐 등도 악하였습니다. 여고냐가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이죠. 마침내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어집니다. 유다 구약 시대의 역사 전체가 그러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들의 역사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족보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흘러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부족과 연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는 그의 크신 긍휼로 죄인들을 능히 구원할 구주를 보내셨고 또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신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그 족보가 결국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셉,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도 그런 족보가 나오는데 3장의 것과 좀 다른데 그 차이는 다음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예시대에는 오늘날처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시대에도 입양제도가 있었고 양자 말이죠. 입양제도가 있었고 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한 아까 설명드린 수혼제도라는 제도가 수혼 형수할 때 수자를 쓰는 수혼제도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 셋째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일지도 모른다는 성경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많은 여러 유력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들 간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 두 족보가 다 진실하고 정확함을 믿습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어주셨다. 1절 보내어주셨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는 오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주님 오신다. 어이구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기는 아직도 안 오시는데 안 오실 것 같은데 재림의 약속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부활한다. 악인들은 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또 영생, 천국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망, 주의 재림은 주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은 헛된 꿈을 가진 자들에 불과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예 부도수표 같은 허풍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을 2000년이 지났지만 지킨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이다.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된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는 다말과 라합 같은 여자들과 악한 왕들의 이름이 들어있음을 제가 좀 지적하며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 쓸데있느니라 그러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지만은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아지는 자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할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된 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들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들의 많은 부족과 연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그렇죠. 모든 실패의 역사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고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크신 긍휼의 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할 구주를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주로 보내어주셨고 그들을 실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보고 때때로 아 나는 참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특별히 교회들의 연약함, 교회들을 보고 오늘 시대를 저는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현대교회 문제라는 책에서 배교, 옛날에는 배교, 타협, 혼돈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2판에는 그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배교의 시대고 타협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다. 그것이 자유주의의 배교, 연합운동의 이런 배교, 타협, 그리고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의 타협, 또 은사주의의 혼란, 배교, 타협, 혼란의 시대이다. 이런 것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말 것인가? 신실한 종들과 신실한 교회들은 어디에 있는가? 신실한 성도들은 얼마나 남아 있는가? 때때로 그런 낙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세상의 악인들은 악을 행할지라도 참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성도들일진데 우리는 주를 섬기고 참 교회를 세우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자, 멸망하는 자들은 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세상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버리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바른 신자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약속 성취를 오늘날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재림의 약속, 천국의 약속, 영생의 약속, 몸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든든한 믿음, 확신, 견고한 소망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주께서 불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억만분제일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시대가 아무리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바른 길을 걷는 개개인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